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 계세요? 비행기 안 타보신 분. 비행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있어요. 자, 우리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 타면 하는 일이 있어요. 계속 이제 비행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안전수칙에 관한 거예요. 안전수칙. 그걸 되게 이제 하도 많이 탄 사람은 그때 자고 신문 보고. 근데 저는 처음에 비행기 탈 때 그걸 아주 집중했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 떨어질까 봐. 비행기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걸 아주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구명조끼 설명하는데 구명조끼도 이렇게 내려보려다가 이제 큰일 날 뻔하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 확인한 구명조끼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아주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잘.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그 방송에 나오고 앞에서 그 승무원이 뭐 구명조끼 입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들어요. 신문 자, 그리고 신문 보고 있고, 자고 있고. 다 아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려고 하는데 다 알면 뭐 좀 자도 괜찮아요. 다 알면.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그럼 뭐 때가 되면 척척척 구명조끼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뭐 졸리면서도 탁탁탁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데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데도 구명조끼가 어디 있고 산소 호흡기가 어디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미리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원의 비행기는 가다가 뛰어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비행기가 출발해서 안전하게 가서 공항에 도착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의 비행기는 이렇게 도매급으로 자 우리 신영교회 한 비행기 타세요 자 이제 신영교회 도착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신영교회로 시작했지만 뛰어내릴 때는 각자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시각이 달라요. 누가 먼저일지 모르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자기가 이제 나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비행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뛰어내리고 또 이렇게 계속 각자의 갈 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원리는 그냥 다 같이 가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좀 지겹더라도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는지 대피소가 어딘지 그 길이 어딘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잘 알면 그럼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떨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승리할 때, 성공할 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로 연약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얘는 살릴만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낙하산은 예?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하산은 낙하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낙하하지 않는데 낙하산은 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낙하산은 짐만 돼요. 낙하산이 의미가 있는 것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이 낙하, 낙하할 때 나를 살리는 게 그게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것인데 내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주위에 죽으신 게 의미가 있지. 우리가 의롭고 잘났고 똑똑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거는 낙하산을 평상시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런 패션이 있더라고요. 비행사 패션 혹은 또 이 배낭도 예전에는 책가방처럼 했는데 요즘은 무슨 낙하산 같은 그런 네, 말하자면 그런 게 볼록한 거를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게 패션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패션에 이렇게 추이를 따라가 보면 그게 다 이제 그 낙하산 네, 패션입니다. 때로는 네이비 스타일 해서 이제 해군 스타일이 유행한 적이 있죠. 요즘은 또 그런 이제 비행기 스타일의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인이은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이거든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 까마득한 이 폭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폭포에 전설이 있답니다.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인디언 추장의 전설이 있대요. 이 인디언이 한 부족에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살고 있던 한 부족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항상 젊은 여성을 젊은 소녀를 어린 소녀를 배에다 싣고 그 다음에 폭포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풍습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그들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안전하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한 사람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그냥 전근대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야 모두가 다 살 수 있으리라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추첨을 해서 어린 소녀를 이렇게 폭포 밑으로 떨어뜨려서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게 누가 당첨이 됐냐면은 추장의 딸이 당첨이 된 거예요. 추장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생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추장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추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 자기 딸이 죽게 됐는데 추장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추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들 의아하던 터에 이제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추장의 딸을 데리고 그를 배에다 실어서 이제 폭포 밑에서 뛰어보냈어요. 폭포 위에서. 근데 그때까지도 추장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추장의 모습은 어디 갔지? 추장은 어디 갔지? 추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하튼 마을의 원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장의 딸은 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내려갑니다. 자, 이제 저렇게 떠내려가서 이제 정말 죽겠구나 하는데 추장이 나타났어요. 배를 하나 끌고 폭포 가까이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전속력으로 몰아서 이 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추장이 한 거는 뭐냐면은 같이 죽는 거였어요. 추장은 자기의 원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 그 괴로움 속에, 딸의 그 고통에 그가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거기서밖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어떤 기억들이 혹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사랑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죽으셨으나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게 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죽으신 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다 생명을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죽으시는 것이 우리처럼 죽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 주님도 우리처럼 죽었구나, 우리 대신 죽었구나, 이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지만 또 살아나셨구나 할 때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 우리처럼 죽으시는 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살아나는 게 문제예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피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거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잘했다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못 살았으니까. 근데 애초에 내가 잘 못 사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러분 못 올라갈 것 같습니까? 혹시 못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걱정이 심한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뭐 위로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내가 좀 무거워. 내가 좀 무거워. 무거워서 이게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런 걱정이 맞는 걱정이에요? 틀린 걱정이에요? 틀린 걱정이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는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올린단 말이에요. 내 죄가 무거워서 나를 못 올릴 것 같다? 아유, 이 사람 너무 무거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아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떨어진다면 이건 자기가 오해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내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냐고. 내가 죄가 많아서 못 올라가겠냐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제가 죄를 많이 져도 되겠네요? 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죄를 많이 져도 그럼 올라가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니, 맨 처음에는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무리 죄를 져도 좋겠네요? 하고 죄지을 생각을 하면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험하겠다는 사람입니까? 주의 구원을 시험하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더 지어서 그리스도를 더 괴롭히려고 그리스도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구원에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혜학 씨는 내 죄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확실하게 우리 예진이 자매에게 우리 죄가 많고 적음이 구원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네, 없어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답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고백을.
네?
고백을.
무슨 고백을? 고백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이 구원에 관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방금 우리의 죄의 경중이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살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해야 그 죄가 사함을 받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네?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의 죄가 많아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을 의지했겠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살적 행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탄을 쥐고 적진에 뛰어들었어요. 폭탄을 쥐고 뛰어들었어요. 이게 자살 행동이에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예? 자기 몸을 산화하고, 혹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자살이에요. 열차가 들어오는데 뛰어들어, 이거 자살 행위란 말이에요. 혹은 물에 빠진 사람을 뛰어들어, 이거 자살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을 줄을 알고 그러나 뛰어든 사람,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살적인 행동과 자살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자살은 자기 살자고 하는 거예요. 자살은 거꾸로 하면 살자. 근데 사실 자살은 자기 살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래야 편하니까. 내가 일단 죽어야. 근데 그걸 죽기 살기로 남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은 살 수도 있는데, 그냥 나 하나 살려고 하니까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은 또 아주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극단적인 경우에. 그래서 그게 죽음이라는 게 뻔히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은 그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생명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그는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 그렇게 희생을 했고 그가 진실로 주님을 믿었는데 그가 자살적 행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진노하심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연약함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죽을 결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난 죽었어. 난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 그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 나 혼자 살아야 되겠어. 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살 수 있는 거야. 예전에 그 9.11 테러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답니다. 그 9.11 테러의 빌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이 있었냐면 불에 타 죽을 수가 있고 뛰어내려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빌딩에서 불이 막 타올라오는데 화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불에 타 죽기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뛰어내려 죽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면서 죽었으니까. 이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난 그냥 뛰어내려서 죽겠다. 죽음을 두려운 이 불에 타는 이 고통보다 뛰어내리는 고통을 더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들은 뛰어내려야 될까요? 불에 타 죽어야 될까요? 뛰어서 죽어야 될까요? 떨어져서 죽어야 될까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죠. 네?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또 논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뛰어내려 죽어야 됩니까? 불에 타 죽어야 됩니까? 유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안 당했으면 더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또 태영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뛰어내려 죽을 것 같아요. 왜? 왜 뛰어내려 죽고 싶어요? 드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이런 아주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뛰어내려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뛰어내려 죽을 때의 그 끔찍한 그냥 불에 타 죽는 그 끔찍함보다 뛰어내려 죽을 때의 그 그냥 자기는 마음이 편해. 그게 자기는 고통스럽지 않은데 뛰어내려 죽은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구나. 당하는 그 죽음을 다가오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는 그런 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충격이 됐습니다. 큰 충격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더 좋은 상황 그래야 더 편한 상황 그래야 더 고통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기를 바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사실 둘 중에 더 좋은 편은 불에 타 죽는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뛰어내리는 건 내가 선택한 거라고 내 선택이에요. 불은 다가오는 거였지만 그걸 두려워서 뛰어내릴 때 그건 내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해도 그럴 때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죽음을 자처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주님은 죽음에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거기서 선택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날 죽여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폭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다가오는 죽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으심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이 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아들의 죽으심이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 뭐가 생겨났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먼저 죽으려고 했다면,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로 했는데, 아니 나 목이 부러져 죽을래, 아니면 창 주세요, 창, 내가 창을 내가 찔러서 죽거나, 아 내가 이제 팔을 좀 이렇게 피가 안 나오는데 피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더 빨리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원래의 목표, 원래의 이 죽음의 목표가 상실돼요. 그건 죄값이었거든요. 죄의 대가였거든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죽으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는 거였다면, 다 이루는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덜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럽고를 생각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생각한 거죠. 자살적 행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 행동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아이고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났는데, 그런 걸 애초에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될까, 이걸 아예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자기는 하나도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내가 죄가 있나 없는가를 고민하는 건 그거는 뭘 생각하는 거겠어요? 주님은 그 모든 그 다가오는 그 불의 위험, 자기를 예를 들어 그때 십자가형이 아니라 화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빨리 날 죽여주세요. 빨리 날 죽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다가오는 이 화형이라는 것을 감당하셨고 그게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로운 것이었다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지,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땅에 묻고 나의 존재를 높이려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그게 놀라운, 주님이 조금도 그 희생을 줄이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은 온전한 희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는, 우리 화목된 자는, 구원받은 자는 그분이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르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르심을 인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서는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정말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그가 변화된 이유를 그가 고백하는데, 그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가르치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를 해방하고 그를 죽는 데 내어줬던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기를 치고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다 내가 너를 사해 주노라. 주님의 뜻은 뭐냐면 그랬던 너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줄 일에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가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리라. 그럴 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간 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내 요만한 통에, 이 바닷물을 요만한 통에 이렇게 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냄새를 맡아요. 거기 조개 동동 띄어서. 아, 바다가 여기 있어. 내 삶 속에서 바다가 여기 있어. 바다가 참,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는 하나도 변화된 게 아닙니다. 바다를 보았으나 그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다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원래대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바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여러분들이 다 바다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요만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 새로운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바다 속에 있는 뭐 보물을 건져낼 수도 있고 바다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지 그 다음에 있는 성령 충만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서 다 멈춰있어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에만 멈춰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 나 천국 갈 수 있대. 끝!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사명 감당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를 기업이 있게 하신대. 전 됐거든요. 너를 통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돌아가게 한대. 저는 부담스러워요. 사명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다만 내가 구원받으면은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역사하신 주님의 가치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게 만드는 의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고 구원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람들은 다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그 일에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늘 그때그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그 속에서 내가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으로만 가도 그래도 얼마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렇게 하라면 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만 전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참 이런 면에서 모범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중세시대, 초기 교부시대에 유명한 또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가 처음에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 하면 방탕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문란하고 방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게 암브로시우스라는 이제 교부의 설교였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했던 이 사람이 신학자가 됐어요. 철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전혀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신학자가 돼서 교부 시대의 그 모든 신학을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가 회심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누추한 자인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를 깨달았으니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그 사람이 신학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반대로 했으면 얼마나 못 가르쳤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 학부고 자기가 아는 게 많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고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르치면 얼마나 못 가르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막 해석했겠어요? 교만했다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이게 놀라운 은혜군요를 깨달아서 그가 신학적인 부분을 잘 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어거스틴의 얘기겠죠. 근데 단지 어거스틴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아질 때,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정도로 머물지 않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은 주님은 정말 거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셨구나.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를 위해 견디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으나 바울이 되었고 또 교회 핍박자, 포항자,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러나 이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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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별 볼일 없는 인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은 미사어구나 혹은 수식어구로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면 그는 높아지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높아지는 자가 되면 낮아지게 될 겁니다. 별 볼일 없는 자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연합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정말 그 일에 동참하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동참하고 또 남전도에는 남전도회대로 그 은혜의 감동에서 동참하고 여전도에는 여전도회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야 감동해서 동참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몸으로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의 의미를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도망갈 일에, 우리는 다 무서워할 일에, 우리는 다 포기할 일에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더욱 나아갈 때에 주님, 죄가 중에 이 쓰러져 있는 자가 아니라 적절히 신앙 안에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사용되기를 사모해서 그 속에서 발전되고 그 속에서 성장하며 그 속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방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아닌 신학자여 놀라운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